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세계 선교대회 참석자 우리 박성수 선교사님 또 사모님 같이 함께 오늘 교회 방문하시고 또 예배 같이 함께합니다. 특히 오늘 선교지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성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응답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그 제목처럼 그냥 멀리서 선교지에서 편지가 왔다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여러분들 늘 들으시기 때문에 그냥 선교지에 있는 그 상황들 좀 보고 드리고 기도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그 미국인데요. 미국에는 일찍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으로 시작했지만은 사실은 우리 늘 메시지 듣는 것처럼 나 중심이 아주 강하게 있는 개인주의, 나 중심 이게 어느 나라보다 스트롱한 그런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국은 미국에서 기독교를 건네받았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그대로 미국을 카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도 갈수록 나중심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에는 가장 안정적으로 민주주의를 잘 실현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그거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민주주의식으로 해요. 그게 딱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 각인돼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 왕정 이걸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실현시켰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잡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썩 마음을 두지 않아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도 우리 의견을 좀 들어주시고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껏 이렇게 하시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에서 중요한 회의를 한다. 무슨 방향을 결정한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게 아니고 뭐 하지요? 예, 회의를 해서 투표에 붙여요. 과반수나 3분의 2가 찬성하면 그 길로 가요. 이게 어디서 왔지요? 예, 미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 구하는데 누구의 의견도 중요해요? 예, 성도들의 의견이 중요해요. 그럼 성도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하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지요. 그게 문제예요. 만약에 미국식 신앙생활을 저기 출애굽 당시 했을 것 같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출애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투표에 붙이고 홍해 앞에서 과반수 이상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붙였으면 반드시 애굽 다 돌아갔어요. 절대 다수가 어디로 가기를 원했어요? 이거 우리 죽었다. 다시 애굽 돌아가자. 우리 대표 다시 뽑아가지고 우리 돌아가자 그랬거든요. 만약에 그거를 투표에 붙였으면 애굽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안 일어나지요. 이게 이제 미국식 기독교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작아지셨고 성도들의 의견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럼 한국식 기독교는 뭐지요? 한국식 기독교는 우리가 자라날 때 뭐 유교를 믿었다 그런 얘기가 아닌 그 토양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우리도 모르게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율법주의, 교권 굉장히 우리 옷에 잘 맞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유교는 그거지요. 가장 권력자가 누구예요? 남자예요. 남자 중심의 도덕, 그게 유교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남자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여자 의견이 필요 없지요. 여자는 되도록 말을 안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암탉이 집에서 울면 절대 안 돼요. 집안이 망해요. 이게 유교거든요. 이러니까 뭔가 의사를 결정하고 끌고 가는 사람, 나머지는 순종을 잘하면 돼요. 그게 음양오행이라는 아이디어예요. 세상의 전체 원리는 음양오행으로 돌아가요. 음이 있고 양이 있어요. 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양은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조화가 맞을 때 가장 평안한 거예요. 다 그렇게 돌아가죠. 집안에서 남자는 뭐예요? 양이에요. 여자는 음이에요. 그게 우주의 원리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여자는 순종할수록 좋은 여자예요. 아무 얘기를 못하지요. 이게 이제 교권이에요. 교회로 들어오니까 이게 교권이에요. 교단에서 결정하면 들어야 돼요. 군주가 결정하면 다 들어야 돼요. 왕은 양이에요. 신하들과 백성들은 음이에요. 이런 원리예요. 이게 이제 한국식 기독교거든요. 어느 나라보다 교권이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있는 이제 미국의 이민교회로 들어가면은 미국에 사니까 미국의 영향을 받죠. 개인주의. 그리고 한국 사람이잖아요. 율법주의. 이 두 개가 서로 딱 만났어요. 그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이민교회예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심한 개인주의와 아주 심한 율법주의가 한 교회 안에 같이 공존을 하면서 돌아가요. 여러분, 미국의 개인주의는 생각보다 심해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어요. 시아버지하고 아들, 며느리, 손주들 밥 잘 먹고 나갈 때 계산 따로 해요. 시아버지 자기 돈 내고 자식들은 자기 돈 내요. 이게 미국이에요. 개인주의. 어떤 부부는 같이 식사하는데 나갈 때 남자는 자기 건 내고 여자는 자기 건 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구좌가 달라요. 남자 구좌 따로 있고 여자 재산이 따로 있어요. 자기 거 자기가 쓰는 거죠. 개인주의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개인주의가 익숙해져가지고 살면 살수록, 근데 원래 각인돼 있던 율법주의는 또 꽉 찼지요. 이 안에서 이제 교인들은 갈등하게 되지요. 갈등의 피해는 누가 다 봐요? 그 다음 세대 후대가 다 봤지요. 교회를 떠나요. 실망하고. 생각해 보세요. 극심한 개인주의, 그리고 굉장한 교권과 율법. 이 밑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자라나요. 정죄받고, 판단받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또 미국에는 텃세도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정서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역을 잘하던 목사님이 미국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가겠다 가셨어요. 미국에 있는 그 이민 세대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받아주지 않아요. 텃세해요. 당신도 살아봐라, 미국에서 그렇게 되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3, 40년 살아봐, 그렇게 되나, 그렇게 받아요. 당신 아직 미국을 몰라서 그렇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러니까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분명히 얼굴은 한국 사람 같은데 이게 한국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역하러 갔다가 고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구성원들도 굉장히 관계가 복잡해요. 한국 같으면은 같은 연령대면은 정서가 통해요. 그렇죠? 뭐 광주 같으면은 광주의 아픔을 같이 경험했고 또 어릴 때 얘기를 하면 서로 통하고 그렇잖아요. 학교가 달라도 통하는 정서가 있어요. 미국에는 그게 없어요. 똑같이 40인데 이 사람은 이민 온 지 2년 됐어요. 이 사람은 어릴 때 왔어요. 안 통해, 전혀 안 통해요. 나이가 똑같은데 안 통해요. 이게 미국이에요. 한 가정 안에서도 안 통해요. 부모와 자녀가 깊이 있는 대화를 평생 단 한 번도 못해요. 이게 이민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기 얘기를,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영어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안 돼요. 2세대는 아무리 한글을 열심히 해도 한국 사람의 정서를 가지고 부모와 얘기할 수 있는 한국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간단한 얘기 말고는 가슴에 있는 얘기는 부모 자녀도 평생 못 해봐요. 이런 세대예요. 그게 같이 한 교회 안에 그냥 있어요.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거기다가 국제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더 복잡하죠. 거기다가 다민족, 이게 이제 완전 또 다르지요. 뭐 남미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뭐 필리핀 사람이든지 이 한 교회 안에 같이 모이면 또 달라요. 그러면 그 안에 갈등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이민교회는 갈등 풀어가는 것만 해도 뭐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전도와 선교 생각해보기 힘들어요. 그럴 여유가 없지요. 거기다 미자비라는 문제 풀어야 되지요. 갈등이라는 문제 풀어야 되지요. 훨씬 더 복잡하지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지요. 제가 있는 LA도 한인 교회들이 갈등이 없는 교회들 거의 없죠. 미국 교회? 미국 교회도 똑같아요. 그래, 불교에 가면은 그 스님들이 두 가지 있다 그러죠. 하나 행정을 맡아 사는 스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승이 있어요. 행정 맡아 하는 승을 사판승이라고 그러고요. 수행승들을 이판승이라고 그래요. 두 그 행정 맡아보는 분들하고 수행하는 분들하고 이게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2판, 4판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요. 2판, 4판이에요. 그래,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문화, 이게 다 여러 나라에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역사에서도 그랬거든요.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고대근동 전체 지역에 영향을 줬어요. 바벨론이 그랬죠. 아시리아가 그랬죠. 페르시아가 그랬죠. 로마가 그랬죠. 초강대국들은 힘이 있어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문화가 되어져서 다른 나라에 전달이 돼요. 미국에 있는 문화가 전달이 돼요. 그 어제 우리 랩런데이 때도 잠깐 그 말씀드렸는데 제가 있는 LA는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는 이제 영화 산업이죠. 헐리우드 거기 있으니까요. 그래서 메이저 영화사들이 다 거기 있어요. 뭐 패러마운트나 뭐 워너브라더스나 디즈니나 이런 영화사들이 이제 1년이면 수백 편의 영화를 만들어내요. 이게 어디로 가지요? 미국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로 흩어져요.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는. 그럼 그 안에 뭔가를 담아서 보내지요. 스토리를 담아서 보내지요. 이게 이제 뉴에이지예요. 폭력이고. 미국 안에 있는 문화가 어디까지 가요? 전 세계로 나가요. 그런데 우리 1세대는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뭔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이민 왔기 때문에. 이민 왔다는 얘기는 똑같이 달리기를 하는데 손을 뒤로 묶고 달리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분리해요. 미국에 살지만 똑같이 경제활동을 하지만 미국 사람들과는 분리해요. 그렇죠. 배경 없지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여기서 준비된 게 있지만 거기서 안 통하면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제가 전에 다른 데 있을 때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독일에서 철학 박사세요. 미국에 왔어요. 미국은 독일만 쓰는 데가 아니잖아요. 생성가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미국에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못 쓰는 거예요. 내가 전문성이 있어도 여기 안 맞아요. 그럼 못 써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경제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과 불리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바꿀 수도 없고 영향을 줄 수도 없고 갈등은 많고. 답은 하나 같아요. 다음 세대 살려야 돼요. 예, 렘넌트 살려야 돼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 다 바꿀 수 있어요. 1세대들이 직접 들어가서 문화의 흐름, 정치 흐름 바꿀 수는 없지만은 뭐는 할 수 있냐면은 다음 세대 발판은 대줄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라고 믿어요. 미국의 이민 세대들에게 또 미국 사람들에게 뭐 하도록요? 그 다음 세대 발판 만들어주라고. 그럼 그 발판 딛고 일어나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작년 한 해 그 선교국 분들과 함께 제가 이제 청소년 선교국을 맡아 있는데요. 태양아 선교국도 있고 뭐 어린이 선교국, 청년 대학 뭐 있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큰 주요 도시들 이렇게 순회를 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 만났는데 그 친구들 생각이 이 교회는 내가 다닐 교회 아니라는 생각이 많아요. 여기는 내가 엄마 때문에 부모 때문에 다녀주지 이 교회 내가 안 다녀요. 어디 다닐 거냐? 나중에 좋은 데 다닐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 줬어요. 그게 아니다. 이게 네 교회다. 여기서 네가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이 여기다 심으셨고 교회 부족한 게 보이거든? 네가 채워라. 채울 힘이 없거든? 기도해라. 교회 경제가 연약하냐?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내게 경제 힘을 주옵소서. 이 교회를 채우고 남을 힘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누가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죠. 왜냐하면 미국의 이민 2세대들은 굉장한 보배예요. 사실은요. 미국의 19세기, 20세기 선교 많이 했죠. 지금도 미국은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20세기, 19세기 사실 선교에 많이 실패했어요.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문화권만 경험했지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없어요.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자랐으니까요. 다른 문화를 잘 이해를 못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도록 선교하고 빠져나올 때는 욕먹었어요. 왜 그렇지요? 그 문화를 이해를 못해줬으니까 자기식으로 했으니까 그냥. 그런데 우리 이민 2세대는 세계 문화의 양대 산맥, 동양의 문화권, 서양의 문화권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동양의 부모들 가정에서 자라나고 서양의 교육을 받아요. 양쪽을 금방 이해해요. 어디에 갖다 놔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뭐 해요? 교회를 떠나요, 그냥요. 하도 갈등이 많으니까. 니네 그런 거 아니다. 제가 렘넌트들에게 그렇게 부탁했어요. 니네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 너희를 세우셨고 시대 바꾸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래, 우리 늘 메시지 듣잖아요. 렘넌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낙심하지 않는 거다. 무너지지 않는 거다. 살아남는 거다. 그것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시대 바꾸시는 거다. 성경에도 이민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관심이 있으셨어요. 에스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은 히브리 말을 할 수 있었고 페르시아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요셉, 히브리 말을 했지만은 이집트어를 배웠어요. 바울, 히브리인이었지만은 헬라 문화권에 살았어요. 히브리어도 할 수 있고 헬라어도 할 수 있어요. 다니엘, 히브리어를 할 수 있었지만은 나가서는 뭐 했어요? 바벨로니아어 할 수 있었어요. 이민이 세대예요. 하나님 그들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이민 2세대로 하여금 다윗 같은 중심 갖도록만 도와주면은 하나님이 완전히 새 일을 하실 거예요.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중에 가장 수려한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내 것이 없어요. 나 중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부와 귀가 주께 속했어요.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가도 괜찮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생명도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이런 렘넌트 만들어내면 돼요. 이 중심만 회복되어지면은 심각한 개인주의 그 문화권에 살지만은 이 중심만 회복하도록 도와주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한 시대 문화도 바꾸시고 흐름도 바꾸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교회들이 있었죠. 모세가 지었던 성막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세우고 싶었던 솔로몬 성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수르바벨 성전도 있고 헤롯 성전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모스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다윗의 장막이었대요. 다윗의 장막. 아모스서 9장에 보시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며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수축하고 그 틈을 내가 가서 직접 메우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윗이 섬겼던 그 성전 내가 다시 세우고 싶다. 여러 성전들 가운데 가장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성전. 예배를 사모했던 다윗과 예배를 위해서 생을 걸었던 고라자손들이 함께 예배했던 중직자들이 같이 모였던 그 성전. 나 그 성전이 너무 좋아. 예, 그런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그것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거기다 맡기실 거예요. 특히 우리 예일교회는 렘넌트 운동의 가장 선두주자 아니에요? 진짜 큰 축복이에요. 렘넌트 하나가 바뀌면은, 하나가 제대로 세워지면은 흐름 바꿔요. 지금 미국에 2017년에 행정부 수반이 바뀌었지요. 도널드 트럼프로 바뀌었어요. 한 사람 바뀌었는데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미국 안에. 아마 한국에 오니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너무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막 실망스럽다 그러던데, 그 미국에 있는 그 복음주의 교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은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언론에서 여러분 많이 들었던 부분들은 언론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 사람의 아주 나쁜 점들, 이렇게 실수했던 것들을 막 부각시켜가지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의 인격이 뛰어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듣고 미국 교회가 다 밀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오바마 행정부에 있을 때는 미국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동성결혼 합법화했지요. 마리화나 대마지요. 대마 합법화했지요. 이런 일들이 막 생겼어요. 급격하게 도덕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했던 얘기가 그거죠. 이 나라는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왜 크리스마스가 돼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느냐. 자기가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했죠. 예, 미국에서 그거 얘기 못했었어요. 어떤 분위기상으로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대법원 판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겠다. 미국의 한국도 그렇지만은 메이저 언론사들은 다,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좌파 쪽이에요. 한국의 언론은 거의 미국의 뭐, 뉴욕타임스나 뭐 이런 이제 메이저 언론들이 기사를 썼던 것들 그냥 이렇게 그냥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다 한국말로만 번역해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미국의 메이저 언론 아이디어를 그냥 여기다 그대로 뿌리는 거예요. 전에 오바마 행정부에 있을 때는 미국의 언론들과 오바마 행정부는 미로를 떠났대요. 그렇게 사이가 좋았어요. 맞으니까, 아이디어가 서로 맞으니까. 맞지 않는 사람이 나오니까는 막 비난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한 사람만 바뀌어도 분위기가 막 바뀌어가는데 만약에 그런 자리에 우리 렘넌트가 올라간다면은 꼭 행정부만 아니죠. 사법부, 교육계, 예술, 영화 어딘든지 들어가면은 흐름 바꿀 수 있어요. 미국 그 사법부에는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대법원에 9명 판사 있어요. 4명이 진보예요. 4명이 보수예요. 한 명 돌아가셨거든요. 그 사람을 누구를 뽑느냐? 보수 쪽을 뽑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겠다.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미국의 법안은 4-5 결판이 나요. 그러니까 동성 결혼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4-5 결판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4명인데 이 마지막 한 사람이 이쪽이냐 이쪽이냐에 따라서 미국의 흐름을 그냥 바꾸고 가요. 예, 흐름 바꾼다는 게 아 그런 거구나 제가 알겠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든지 들어가서 흐름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발판되어주면 되고 특히 이민이 세대들은 하나님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양쪽의 문화를 다 경험하고 어디든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오늘 렘넌트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렘넌트들에게는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세요. 우리 성가대에 찬양해 주셨죠. 교회 사랑하세요. 이 교회가 여러분이 평생 섬길 교회여야 돼요.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들도 여기서 자라나고 여기서 언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 중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맡기셨어요.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나는 평생 이 교회를 섬기는 거고 나와 내 후대가 섬길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혹시 그런데 교회 경제가 힘이 없다, 어떻게 하면 되지요? 하나님, 내가 그 부분 메꾸게 내게 은혜 주세요. 경제에 힘 주세요. 그런 렘넌트 일어나면 돼요. 제가 이번에 그 선교국 미팅하다가 어느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교회 뭐 무슨 주차장 공사를 하는데 한 2억 정도가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한 2억 그 뭐 공사 중에 1억 5천 렘넌트들이 하는 헌금이래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그 중심 조금만 회복해도. 우리 1세대들처럼 돈에 늘 쫓기고 끌려다니고 그런 게 아닌 필요한 곳에 마음껏 부담 없이 헌금할 수 있고, 예, 뭐 회복하면은요, 예, 그 중심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꼭 그 중심 가지세요. 나는 이 교회를 평생 사랑할 거고, 교회 부족한 것은 내가 채우면 되는 거고, 하나님 내게 그 힘 주세요. 누구나 똑같이 경제 활동은 다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일을 몇 배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 똑같이 일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큰 돈을 움직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우 먹고 살아야 돼요.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 일을 안 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부와 귀가 어디 있어요? 주께로부터 말미암아요.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 고백되는 렘넌트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우리 1세대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발판 되어주세요. 힘들지만은 마음껏 나가서 문화에도 들어가고 정치 쪽에도 들어가고 교육계에도 들어가고 예술 쪽에도 들어가고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세요. 그럼 그 발판을 딛고 올라가요. 할리우드의 최고의 감독이라고 볼 수 있는 스필버그가 그랬다 그러죠. 학교 다닐 때 자기 부모가 거기에 관심, 영화에 관심이 있으니까 조그만한 중고 무슨 이렇게 촬영기 하나를 사줬다 그러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돌리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찍어보고 그래 감독이 되는 거예요. 발판이 그런 장을 줬어요. 작은 거지만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문화의 장도 열어주시고요. 주의시들이 그게 대해서 세계를 장악한 거예요. 주의시들은 제1의 11조 드리지 않아요. 11조 안 드려요. 왜 안 드리죠? 성전 제사가 없으니까. 성전 회복하기 전까지는 드리면 불법이 돼요. 그래서 드릴 수가 없어요. 11조를 못해요. 그 대신 구약에 보면 제2의 11조 있거든요. 30분의 1조예요. 그거는 구제할 때 써요. 주위의 이웃들을. 그러니까 제1의 11조를 못하는 대신에 제2의 11조를 차고 넘치게 풍성하게 드려요. 그게 주의시들이에요. 유태인들은 지금도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을에, 자기 커뮤니티에 학생이 진짜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 못한다. 그건 그 커뮤니티의 수치라고 생각해요. 제2의 11조를 걷어서 거기다 다 밀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경제가 어려워서 하지 못한다. 그런 법은 없어요. 다 밀어줘요. 기회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 힘 하나 가지고 세계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이제 학생들이 뭐 하고 싶은 거 있다. 그러면은 아무튼 교회가 힘 닿는 데까지 해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느껴지나 봐요. 학생들이 우리 교회는 내가 주인이다. 우리 어른들은 나를 위해서 무한한 희생도 할 수 있다. 나는 이분들의 기도에 배경을 가지고 도전하고 싶다. 이런 게요. 그래서 우리 지난 그 크리스마스에도 우리 해마다 이렇게 프레이즈 나이트 그 찬양 캠프 같은 걸 쭉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또 했어요. 크리스마스에 미국 사람들은 다 집에서 쉬거든요. 가게 식당 다 문다더니 갈 데가 없어요. 다 집에 있어요. 왜 집에 있냐? 크리스마스는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 교회가 얘기하는 날이고, 근데 왜 집에 다 들어가 있냐?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초청, 아는 사람 다 초청해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크리스마스 저녁에는 그 가족들이 시간 보내는 날이지 어디 교회 가고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저녁 그 디너 파티를 준비해 줄 테니까 그러면 와라. 가족별로 이렇게 테이블 따로 세팅을 해줄 테니까 가족끼리 와서 여기서 저녁을 먹어라. 그리고 왜 예수님 오셨는지 우리가 설명하겠다. 그렇게 이제 디너 파티를 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 렘넌트한테 얘기했더니 맞대요. 그럼 우리 같이 준비하자. 어른들이 이제 그거 할 수는 없지요. 코디네이트도 어른 학생들이 하고 찬양도 학생들이 준비하고 그 전체 그 스토리도 대본도 누가 써요? 렘넌트들이 다 쓰고요. 뒤에 미디어 팀, 뭐 기도 팀은 다 하는 거 학생들이 다 꾸려요. 자꾸 하도록 장을 마련해 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듣고 그날 영접하고 학생들은 자기 하나님께 주신 재능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연극을 하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뒤에서 뭐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뭐 솔빙을 하기도 하고 장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날 음식은 어른들이 또 다 만들어서 해주고 적어도 미국의 좋은 식당보다는 훨씬 퀄리티가 있는 그런 음식을 또 힘을 다해서 준비해주고 영상 한번 잠깐 보실래요? 학생들이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주고 계속 격려해주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작은 일이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쪽으로 이 학생들을 쓰실지 모르지요. 흐름을 바꾸는 시대의 흐름도 바꾸고 문화의 흐름도 바꾸고 지금 미국에는 모든 문화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문화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얘기해 놓았던 결혼법 이런 것들을 마음껏 자기들이 바꿔요.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얘기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잡혀가게 돼요. 왜 성소수자를 차별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 꼭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이런 작은 일들이 한 시대를 바꾸는 중요한 일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대를 맡기실 거니까요. 사실 저는 그 한 두세 주 전에 선교국 미팅이 있어서 제가 애틀랜타 조지아를 갔었어요. 거기 가기는 미국이 워낙 크고 그래서 뭐 비행기로 한 5-6시간씩 가야 돼요. 5-6시간이면은 미국에는 이제 공항을 일찍 가야 되거든요. 공항에 한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야 돼요. 5-6시간 가야 거기 도착하고 도착해서 또 모이는 장소까지 또 1시간 가야 되고 공항에 비행기 타려면 2시간 전에 공항 도착해야 되고 여기 출발하는 공항까지 집에서 1시간 반, 2시간 가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쉽게 왔다 갔다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거기 가서 미팅 하는데 뭐 이틀씩 밥 먹는 시간 말고는 계속 그 뭐 미팅을 계속 하지요. 끝나고는 또 이제 그런 순서대로 또 이제 다시 집에 오지요. 하루를 걸려서. 비행기에 딱 탔는데 피곤하더라고요. 우두커니 이렇게 창문을 보라 보다가 뭐 짜증이 난 건 아닌데 좀 힘들다. 되게 피곤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렘넌트 사역 한다고 이렇게 다니긴 하지만 참 피곤하다. 작년에도 이렇게 계속 돌았는데 올해 이제 이것도 하는데 좀 피곤하다.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이 그냥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 창문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그 전에 이제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예일교회가 막 개척되어지고 이제 고등학교 뭐 2학년쯤 됐을 때요.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은 신학교 다니고 계셨어요.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이제 그 목회하시겠다고 신학교를 들어가시고 신학교는 이제 서울에 있었으니까요.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예배 드리러 이제 매주 내려오시는 거죠. 내려오시는데 이제 이렇게 내려오세요. 우리가 수요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 있고 뭐 이렇잖아요. 금요 저녁 예배 있고 수요 예배 드리러 서울에서 내려오세요. 고속버스를 타고 시간 겨우 맞춰가지고 수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세요. 수요 예배 다 드리고 나면은 이제 또 학교 공부하러 또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저녁에 이제 광주역에서 완행 열차를 타면 이제 차보다는 버스보다는 좀 싼 것 같아요. 그걸 타고 이제 밤새 가는 거죠. 서울까지 가려면은 완행이니까. 그런데 아침에 도착을 하면은 다시 수업 공부하시고 또 이제 금요일 날 되면은 이제 또 예배 드리러 또 내려오시고 주일 예배 드리고 밤 되면은 또 서울 또 올라가시고 그리고 수요일 날은 또 버스 타고 또 내려오시고 수요일에 끝나자마자 광주역에 가서 또 완행열차 다시 와가시고 졸업할 때까지 그 일을 한 번도 빼지 않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 제가 듣기로 이렇게 뭐 기숙사에서 따로 주무시질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돈이 많이 드니까 막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교회 신학교에 그 채플실이 있거든요. 이렇게 예배당이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어요. 그 의자에서 이렇게 누워 주무시는데 의자가 좁지요. 그러니까 이제 손이 하나가 이렇게 늘 바닥으로 떨어진대 이렇게. 이 의자에 누우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몇 번 떨어져서 나중에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니까 안 떨어지더라고 그런 얘기 하세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교회를 시작하실 때. 그럼 수요일 날 교회로 오시면은 구름 때처럼 사람들이 몰려 있냐면 그렇지 않지요. 이제 교회 시작해서 뭐 한 열 몇 명 이렇게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 식구들 다 해서. 근데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그 긴 여정들 또 끝나고 또 다시 돌아가는 밤새 돌아가는 열차 그걸 몇 년을 계속해 오셨던 그런 기도들이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아마 예배를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아, 예배는 귀한 거구나. 가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들었던 메시지는 별로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다 잊었지요. 무슨 메시지를 주셨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은 예배가 귀하다는 것은 제가 그때 이렇게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형제들이 뭐 제대로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때 했던 중심들이었던 그 중심들이 있어서 다른 것 하지 않고 복음 운동에 같이 힘을 모으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예일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중요한 우리 중직자 밤마다 기도했던 그 분들 그 기도가 있으니까 저희와 또 우리 예일교회 중요한 또 우리 교육자 사역자들이 렘넌 운동의 선두에 서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1세대 어른들이 그럼 예배 나 중심 조금만 내려놓고 예배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그 중심 모으시면은 하나님이 거기다가 뭘 맡기세요? 한 시대 맡기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다윗처럼 나 중심 내려놓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사랑하는 중심 회복하도록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좋은 기도의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축복 속에서 우리 중심 조금만 회복하면은 하나님 시대를 바꾸시는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